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멕시코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멕시코 외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북한의 김형길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해 72시간 안에 멕시코를 떠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처로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북한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한반도 비핵화와 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안보리 활동을 전폭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북한에 사용하길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북한에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셰이크 사바 알 아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뭔가 다른 묘안이 작동하면 훌륭한 일이겠고 계속 모든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도 당장 북한과는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과거 미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협상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며 미 대통령들이 북한과 지난 25년간 대화하고 또 대화했지만 북한은 합의 다음 날 바로 핵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며 그런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남부에서 어제 규모 8.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이 지진으로 멕시코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와 이웃한 과테말라에서도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지진이 지난 100년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면서 앞으로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언론들은 지진의 강한 위력으로 진앙에서 가까운 멕시코 치아파스주와 타바스코주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해 카리브해 섬들을 휩쓸고 있는 허리케인 얼마가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얼마의 위력이 앞으로 며칠간 등급 4에서 5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얼마는 현재 최고 등급인 5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이동함에 따라 플로리다주는 주민 약 50만 명에게 어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가장 큰 걱정이 휘발유 부족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찰들이 플로리다 내 주유소로 향하는 유조차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스콧 주지사는 또 오늘까지 주방위군 7천 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분리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는 카탈루냐 주의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주 의회가 지난 6일 통과시킨 주민투표 실시법의 효력을 5개월 동안 중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면서 이 법의 합헌성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 법은 용납할 수 없는 불복종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탈루나주 의회 측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일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몇 시간 뒤에는 분리 독립이 결정되면 필요한 법안들을 또다시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동부 데이르 알주르 외곽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속 고위 지휘관 4명을 제거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사망자 가운데는 미국 정부가 3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던 굴무로드 칼리모프도 포함됐습니다. 사망한 ISIL 지휘관들은 데이르 알주르 인근 지하 벙커에서 회의 중이었으며 시리아군은 이들의 회동 사실을 미리 입수해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으로 ISIL 반군 40명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8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길 바라지 않지만 분명히 대북 옵션의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I would prefer not going the route of the military, but it's something certainly that could happen. Our military has never been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지난 3일 핵실험과 관련해 진전된 핵실험이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대북 무역 금지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고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북한에 사용하길 바라지 않지만 분명히 대북 옵션의 하나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당장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 사용을 선호하진 않지만 분명히 선택 방안에 있고 그런 상황이 확실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 would prefer not going the route of the military, but it's something certainly that could happen. Our military has never been stronger.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현 군사력은 역대 최강이라면서 자신과 행정부가 수백억 달러를 군사력 증강에 투입해 날마다 세계 최고의 새로운 군사 장비들이 미군에 운반되는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이런 군사력을 사용하길 바라지 않지만 만약 이를 사용하면 북한에 매우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opefully we're not going to have to use it on North Korea. If we do use it on North Korea, it will be a very sad day for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다른 묘안이 작동하면 훌륭한 일이겠고 계속 모든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도 당장 북한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젠가 북한과 협상할 기회가 있겠지만 당장 협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미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협상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며 미 대통령들이 북한과 지난 25년간 대화하고 또 대화했지만 북한은 합의 다음 날 바로 핵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had presidents for 25 years now. They've been talking and the day after an agreement is reached, new work begins in North Korea. Continu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며 그런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지난 3일 핵실험과 관련해 진전된 핵실험이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압박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3일 실시한 핵실험은 진전된 핵실험이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I believe there's a very specific term that we want to call it, and I think it's an advanced nuclear test. I think that's what we're referring to it as the U.S. government.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을 지칭하고자 하는 특정한 용어가 있다며 미국 정부는 이를 진전된 핵실험으로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미국 정부가 실험의 성격을 공식 규정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한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해 계속 분석 중이지만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는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이번 핵실험을 보고 대북 압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대북 압박 캠페인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can say that the pressure campaign is working. Now, when you see a test that took place on Sunday, you may think.
노트 대변인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규모의 섹시한 군사 작전이 아니며 매우 다르게 다뤄진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과 외교 대화를 나눈 나라들이 이를 지지하면서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 공관 규모와 현지의 북한 노동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성공을 거둔 영역이라며 최근 스페인, 페루, 쿠웨이트 등에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호주를 비롯한 영내 많은 파트너들이 독자 제재를 기꺼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자금을 제거해 북한 정권이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다면적 접근을 하고 있다며 외교는 그중 한 부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U.S. government has a multi-pronged approach. Diplomacy is just one part of that.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군사적 수단을,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재무 부문에서의 조치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말하고 있으며 모두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해결책으로 여기느냐는 질문에 미 정부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Our administration's view has not changed. We have long called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노트 대변인은 미국은 언제나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고자 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진지하지 않고 대화 지점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는데 진지하다는 걸 미국에 보일 용의가 있다면 미국은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런 신호를 주시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북핵 위협에 맞서 중국의 은행과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장했습니다. 전직 미국 관리들도 지금보다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의 북한 문제 해법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가 7일 개최한 대북 제재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중국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행동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ost people know by now any meaningful de-escalation of Kim's nuclear threats will require the United States.
금융위원회 마이클 크라포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을 크게 줄이려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포 위원장은 최근 의회가 북한과 거래한 기업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법안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미국은 더 많은 사람들과 미국을 포함한 더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현 북한 위기에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켜왔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라포 위원장은 중국이 김정은의 도발 행위를 비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힘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파괴적인 핵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상원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10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담긴 겁니다. 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도 북한의 핵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e must persuade Chinese leaders that it's in their interest to do all they can now.
미국 정부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의원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재 위반 행위를 줄이는 데 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며 제재를 위반하거나 회피하고 강제 노동을 사용하도록 돕거나 인권을 학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강한 새 제재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중국의 경제적 조치가 북한이 아닌 한국을 향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What's troubling to me is that when South Korea is taking these defensive measures to deploy these defensive systems, China.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해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일부 제품과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유엔 결의 등을 이행하는 대신 한국에 벌칙을 가하고 있다고 홀런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홀런 의원은 공화당의 팻 투미 의원과 2017 북한 은행 업무 제재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업무를 제공할 경우 10만 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증언한 애덤 주빈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은 미국 정부의 중국 접근법이 견고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been able to win China's cooperation on specific enforcement cases such as the ones Dr. Park referenced.
주빈 전 차관 대행은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 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성과를 거뒀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과 연관된 중국 내 조직들을 적발해낸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오랫동안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진흥재단 연구원은 현재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런 공조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힘든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최근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정책 없이 행해지는 국제 공조는 소용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존 박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 대형은행과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다는 위협은 지렛대의 역할을 해 전에 보지 못했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대북 무역 금지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문우신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명령이 준비돼 있으며 대통령에게 전달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행정명령은 재무부 장관이 수출을 막고 북한과 무역을 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적절한 시점에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우신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3일 미 폭스 뉴스에 출연해 북한과 무역이나 사업을 원하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 즉 미국과의 무역이나 사업이 막히게 되는 새로운 제재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에 대한 제재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7일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EU 외교 국방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 would propose to ministers today to strengthen the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보다 강한 경제적 조치들을 채택할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또 유럽연합이 새로운 대북 독자 제재를 시작하고 모든 나라들이 기존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들을 전면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우리가 오늘날 다른 수준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동북아와 국제 동반자 국가들과 단합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모게리니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has always been convinced that economic pressure alone is never
유럽연합은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이 항상 동북아와 국제 동반자 국가들, 국제사회, 심지어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의 길을 제의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7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아세안 사무국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법과 국제사회 중대한 우려를 무시하는 것은 북한이 한반도가 직면한 진정한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협상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단번에 비핵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 두 나라가 북한 관련 조치들을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이 7일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항해하며 지도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과 한국의 소장학자 9명이 미국 버지니아에서 며칠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내린 결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의 적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기존 방식대로 비핵화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실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신 북한과 관련해 작은 목표들을 이뤄나가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도 포기하지 않고 북한과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시아정책연구소의 데넘 국장은 7일 맨스필드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는 전체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we're examining these policy objectives, we coalesced around the idea of, I'll say, of hitting singles, right, rather than going for home runs to establish dialogue.
가령 야구에서 홈런을 치기보다 일루타를 치는 것처럼 대화를 구축하고 이해를 높이며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엄 국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도 이번 보고서 작성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순서를 같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aid that the policy i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두 나라 간 대북 행동의 순서를 정하고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대북 행동의 순서가 잘못 정해지면 동맹 관계에서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동맹이 서로의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직접 소통한 결과 그들은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지금은 미북 간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오자회담을 연다던가 중국과 대북 정보를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강화하는 등 북한 관련 작은 목표들을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t some point, we need to open a channel to North Korea in order to bring new tools to bear. Because the tools that are in the toolkit right now of economic sanctions.
자누지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완벽한 상황을 기다린다면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시점이 되면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통로를 열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특히 경제 제재와 억지만으로는 미국의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교역이 전달에 이어 7월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북한과 미국 간 교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발표된 미 상무부 산하 인구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두 나라 간 교역은 전무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미북 간 교역이 6달째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미북 교역액은 $2,660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에 불과하며 그나마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 기간 북한으로부터 미국의 수입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미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물품은 지난 1월 $2,660 상당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미리 녹음된 CD, 테이프 등이 전부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2002년 이후 대북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북한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미리 녹음된 CD, 테이프 등이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상무부 인구통계국의 제이슨 진드리치 연구원은 교역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주체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CD, 테이프 수출의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그동안 대북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민간 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 2321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재무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 수뇌부는 6차 핵실험 실시에 앞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이를 결정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핵실험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노동당의 집체적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였습니다. 이제는 각종 국제 행사를 취소하며 대북 제재에 대비하는 모습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통해 핵실험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 때 대하여가 채택됐으며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9월 3일 오전에 진행됐다며 이 자리에 상무위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용해 당 부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당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열어 핵실험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4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서명으로 핵실험을 결정하고 실시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디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국 회의를 연 것은 핵실험이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노동당의 집체적 결정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By bringing in Politburo of the Workers' Communist Party.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정치국 회의를 연 것은 핵실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명단에 오를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책임 회피 가능성, 제재의 타겟을 피해가는 황병수, 김여정, 김원웅, 북한의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제재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김정은이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을 피하려고 이번마저 김정은이 사인해서 당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하면 김정은마저도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것만은 피해보자. 이런 얄팍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북한은 또 원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 친선 항공 축전, 즉 에어쇼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이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이던 에어쇼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방북해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열린 에어쇼를 참관했던 일본의 주간 동양경제의 후쿠다 게이스케 편집위원은 북한이 대북 제재에 대비해 기름을 절약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많은 비행기가 비행했기 때문에 기름 많이 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런 기름 절약 이것도 좀 취소가 된 하나가 됐다고 저도 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6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항공유 공급 중단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 결의 22705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대동강 맥주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당초 북한은 7월 말 평양에서 2차 대동강 맥주 축제를 열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취소한 겁니다. 후쿠다 편집위원은 맥주 축제나 에어쇼가 취소된 것은 평양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대동강 맥주 축제도 취소됐잖아요.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대동강 맥주 축제가 취소했을 때 명미원 좀 물어봤는데 역시 그런 축제 분위기가 아니다. 축제를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평양에서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홀짝제란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에 또 짝수인 차량은 짝수날에만 운행하는 겁니다. 이 역시 휘발유 소비를 줄이거나 대북 제재에 대비해 기름을 비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름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올 봄만 해도 휘발유는 1kg당 6,000원 선이었는데 5월 말부터 16,0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일본의 대북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대표입니다.
6월 초순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한 북한 돈으로 22,000원 정도고요. 근데 지금 조금 내려가지고 우리 조사로서는 6월 한 18일 정도로서는 이건 한 리터당인데 한 리터당 한 14,500원이라는 정보가 우리 북한 내부 정보 주재 협조자한테서 들어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탄광을 운용하던 국영기업과 군부는 물론 여기서 일하던 광부와 가족, 근처 식당과 장마당도 하나둘씩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후쿠다 편집위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인 사업가로부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 때문에 뭐 석탄을 비롯한 그 광물 그 뭐 수출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 북한에 관계 있는 사람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역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뭐 간부도 물론이고 뭐 보통 노동자도 물론이고 역시 그 한가하다. 돈을 못 모르기 때문에 역시 장사가 안 되고 미국에서 말하는 레이오스와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원유 공급 중단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경우 북한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갈루슈카 장관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7일 김 대외경제상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측에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대외경제상이 러시아 측에 몇 가지 협력 사업을 제안해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북한 측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1회 회의에 대표단을 보냈지만 이듬해에는 불참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비결은 해외 유학파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국에서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귀국한 기술자들을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최근 몇 년 새 북한이 급속도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외국에서 공부한 북한인들 때문일 수도 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냉전 시기에는 주로 옛 소련에서 그리고 냉전 이후에는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대량 살상무기 관련 기술을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감시가 강화되자 북한 정권은 해외에 나간 학생들이나 연구원들에게 눈을 돌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참여했던 후루카와 가스히사 연구원은 해외에서 교육받은 북한 과학자들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기술을 습득해 귀국한 뒤 이를 북한 당국이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최근 몇 년 새 북한 과학자 수백 명이 해외에 나가 연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에 유학한 북한 학생 가운데 몇 명이 물리학을 전공했고 루마니아에서는 북한 학생 4명이 재료공학과 일반공학, 전기통신학 등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996년 이래 인도 우주센터에서 근무한 북한인은 모두 32명으로 지난해에도 2명이 이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재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의 책임자가 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특히 중국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들에 주목했습니다. 해외에 나간 북한 학생이나 과학자 가운데 중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고 중국 학술지를 통해 북한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논문 대부분이 물리학이나 엔지니어링, 수학, 금속공학, 재료과학 등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이들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핵무기를 비롯해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전자기 펄스 개발에까지 응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인에게 핵 활동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북한 유학생들을 규제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올해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 박사과정에 소속돼 있었지만 대북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학교 측이 수학이나 신경과학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로 이들의 전공 과목을 바꾸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위스 정부는 올해 북한과 의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중단하고 북한 학생들이 자국 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재료, 전기, 기계공학 등을 배울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독일 외교부는 올해 초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원칙적으로 북한과 상호 이해가 있는 분야에서만 북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경우 북한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수산업 양식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종자가 부족한 데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기술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말콤 페버리지 수산양식부 국장은 7일 VOA에 북한의 양식업이 기술과 물적 자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버리지 국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9월 북한 양식업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관계자와 전문가 4명은 지난해 9월 2주 동안 강원도 황석수산협동조합 등 북한 내 12곳의 양식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페버리지 국장은 무엇보다 양식장의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했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 main findings were that aquaculture in the country was very poor indeed.
넙치든 가자미형 물고기와 농어와 도미 등 자연산 물고기를 양식할 기반시설이나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바다 양식과 민물 양식을 위한 종자도 크게 부족했다고 페버리지 국장은 전했습니다.
Many of the hatcheries that we saw in the country were old, especially for the production of large quantities of good quality.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한국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시행된 북한 양식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자금 15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지원했고 식량농업기구는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수산물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400만 달러 상당의 투자 제안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양식산업의 기술 역량과 기반시설의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수산물을 제공하고 수출용 생산도 늘려 해안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페버리지 국장은 이 제안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고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job was to produce a report. Report was submitted in November last year and was formally approved.
식량농업기구는 양식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임무였다며 이를 토대로 북한 양식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선택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페버리지 국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추가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맞아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악화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으로 믿는다고 조직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은 핵 보유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도 김영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요. 다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예, 이 내일이 북한 정권 수립 69주년인 구구절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구구절을 맞아서 다시 미사일 발사 같은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밝힌 게 있습니까?
통일부 간부들이 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있다고 오늘 이유진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 창건 69주년인 소위 99절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지금 장관님 주재 상황점검회의 6차 핵실험 이후 장관님 주재로 간부들이 모여서 상황점검회의를 매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99절이나 다음 달이죠. 노동당 설립일인 10월 11일 전후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군 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이 아니라 정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도 이런 가능성을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옛 핵무기 개발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핵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자 1966년 4차 핵실험 때 실제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이를 과시한 적이 있는데요.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후에 몇 년 뒤 프랑스, 미국과 잇따라 수교하고 또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은 것처럼 북한 정권의 핵 이정표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능력까지 가기 위해서 북한이 추가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명균 장관도 오늘 간담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해 핵무기를 여기에 탑재하는 상황까지 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예.
이 평화적 방법이라면 온도차가 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오늘 그런 우려를 인식해서인지 평화적 방법 안엔 군사적인 노력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억지력 강화나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노력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한 겁니다.
요즘 미국 등 서방 매체들은 북한 정권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지 이 목적을 분석하는 보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 무력 통일, 또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 위협을 덜 느끼고 경제 개발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려는 것까지 목적의 폭이 넓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뭐 북한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뭐 미군의 그 전쟁 공격 위협 때문이다. 그래서 핵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정부는 일관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런 면에서 앞서 이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말한 대로 정권의 유지,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인데요. 한편 조명균 장관은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대화를 추진하고 또 북한에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 압박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화에 집중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 고위 당국자도 오늘 기자들에게 전망이 밝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이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네. 또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오늘 성화봉송 관련 언론 설명회 뒤에 악화된 정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도 주변의 정세가 어려웠지만 결국 원만하게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도 긍정적이란 겁니다.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상당히 확신에 찬 것 같은데요.
예.
혹 북한과 뭔가 주고받는 게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여러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여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한국 정부, 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예. 그 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
그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미군 기지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 안에서 일부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제, 즉 7일이죠. 정부 합동 브리핑까지 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 정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 국민의 생명과 또 안전보호를 위해 사드를 불가피하게 배치하게 됐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다시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많은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단체가 지난 4일에 발표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사드 배치 결정이 잘한 일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72%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면에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세력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오늘 문재인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뒤 사드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관해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절차적 투명성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해 왔는데 북한 정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때문에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서 미국과 협의해서 배치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도 핵으로 맞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요.
네.
네, 한국민 과반수가 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60%가 핵 보유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35%였고요. 나이와 지지 정당별로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요. 50살 이상은 거의 80%가 핵보유에 찬성했습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82%, 73%가 한국의 핵보유를 지지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습니다. 59%가 선제 공격에 반대한다고 답했고요. 단지 33%만 미국의 선제 타격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성은 40%가 찬성했는데 여성은 27%만 찬성하고 63%만 반대해서 성별에 따라서 찬반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했는데요.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13%, 북한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약간 있다는 답은 24% 등 37%가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별로 없다는 응답은 36%,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응답은 22%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겠다는 참전 탄원을 오늘 발표했다고요?
예, 일부 탈북민 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을 공격해 전쟁이 시작된다면 이를 북한인들의 해방전쟁으로 여겨서 함께 싸우겠다는 성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또 서울 북한의 인민군 출신 탈북민들이 세운 북한 인민해방전선 등이 오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탈북민 1,535명의 서명이 담긴 이런 탄원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한국과 일본, 미국의 안전과 평화는 오직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세워져야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이런 체제가 세워져야만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생명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아서 한국처럼 풍요와 번영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 탈북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광신자 김정은 제거를 위해 싸운다면 자신들도 참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믿을 수 있고 저렴한 전기 공급이 없는 한 어떤 사업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은 오랫동안 전기가 부족해 경제 발전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프리카 주민 약 6억 2천만 명은 전기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4년 전 파워 아프리카라는 계획을 출범했습니다. 파워 아프리카는 12개 미국 정부 부처와 아프리카 국가들, 150개 공공 및 민간 분야 동반 그룹이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연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그리고 130여 개의 기업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워 아프리카의 앤드류 허스코위츠 미국 조정관은 2017년 보고서에서 아프리카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사업이 공공 부분의 힘만으로는 성공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한된 공공자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허스코위츠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파워 아프리카의 목표는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전기 보급을 갑절로 늘리는 데 있습니다. 즉 2030년까지 기존 발전 시설의 생산 능력을 3만 메가와트로 늘려 6천만 가정과 사업체에 전기를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파워 아프리카는 경제 개발 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 민간 합동 사업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150개 이상의 공공과 민간 기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5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워 아프리카는 출범 4년 만에 7,200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재원을 형성했으며 1천만 개의 송전시설을 지원했고 사상 처음으로 5천여만 명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마크 그린 처장은 파워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한편 미국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그린 처장은 대외 원조의 목적이 더 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파워 아프리카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아프리카의 노력과 미국의 지도력은 아프리카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대한 국제적 전기를 만들었다고 그린 처장은 치하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